그건 이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승훈입니다. 8월 한가위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먹을 것이 많지 않던 과거에는 한 해의 가을거지를 축하하는 명절, 이 8월 한가위가 가장 즐겁고 신나는 명절이었는데요. 과거 추석 명절 때는 반복이라는 풍습도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추석 명절에 있었다는 반복이 풍습, 그건 이렇습니다. 반복이, 한자로는 중로상봉이라고도 했습니다. 중간, 절반 정도의 길에서 상봉한다, 만난다, 이런 뜻인데요. 딸이 시집을 가면 출가 외인이라고 하던 시절에 시집살이를 하던 딸은 추석 무렵에 친정엄마와 만날 기회를 얻고는 했어요. 하지만 당일치기로 친정에 다녀와야 했기 때문에 친정 가는 길 중간 지점에서 친정엄마를 만나서 회포를 풀었다고 합니다. 친정 가는 길도 절반만 갔고 엄마를 보고픈 마음도 절반만 풀었기 때문에 이 풍습의 이름도 반복이가 되었는데요. 지금이야 뭐 전화도 자주 하고 주말을 이용해서 다녀오기도 하고 명절 때 1년씩 친가와 처가를 번갈아가면서 찾아뵌다는 부부도 있습니다. 반복이라는 풍습이 다시 생겨날 리는 없는데요. 하지만 남북 이산 가족들한테는 당장 필요한 풍습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가족 상봉을 기다리다가 세상을 뜨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늘고 계시잖아요. 더 늦기 전에 중간 지점인 판문점 같은 곳에 반복이 면회소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남북한의 정상도 올 들어 벌써 세 번이나 만나지 않았습니까? 9월 25일 추석 연휴 사흘째 아침에 그건 이렇습니다. 오승훈입니다. 이북 오도민단체와 새터민들은 열흘 전에 이미 임진각 망배단에서 합동 망향제를 올렸는데요. 고향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 모두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연휴에 함께하는 그건 이렇습니다. 휴일을 맞아서 주말에만 만나던 나무와 대중예술의 특별한 만남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추석 명절 그리고 가을에 어울리는 나무와 음악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토요일 아침을 채워주시는 분들이죠. 고규홍 나무 칼럼니스트와 이영미 대중예술평론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이렇게 사석을 포함해서 만나신 적이 처음이신가요?
네, 처음 뵙습니다.
네, 저는 글로만 계속 뵙다가 이렇게 진짜 직접 뵙기는 처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굉장히 잘 통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대의 기획 아닌가, 이게.
네.
저희는 막 야심차게 준비를 해봤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추석이 바로 어제였어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희 윗세대들이 좀 짱짱하셨을 때는 여전히 뭐 차례 지내고 모임도 거창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제 다들 늙으시고 좀 그래가지고 그게 좀 허술해졌어요. 좀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추석 모임 좀 미리 하고 어제는 정말 친정엄마하고 오붓하게 꽃축제를 갔다 왔어요.
아, 꽃축제요?
네. 추석날 아침이니까 좀 사람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찍 하거니 좀 밀리기 전에 네. 빨리 갔다 왔습니다.
네.
저는 좀 다른 게요. 제 아버지가 네. 돌아가신 지가 아버지 어머님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셨는데 네. 2년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지내는 데에도 이제 그 그런 게 있는데
맞아요.
예, 근데 더군다나 아버지가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산가족 신청을 끊임없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사를 못하고 고향 한번 못 가보고 돌아가셨는데 요즘 계속 이산가족 얘기 나오고 그래가지고
예. 참 마음이 심란하시겠다.
예, 저는 이 제사 준비할 때 되면 네.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더 하기도 하지만 네. 이렇게 가슴이 좀 그렇습니다.
네. 고향이 어느 쪽이신데요? 저희도
멀지도 않은 개성이에요. 개성
어머.
경기도.
어머 세상에 저희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개성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동향 분을 만난 거예요.
아,
아니 개성 어디세요?
개풍군이요.
어머 똑같은 개풍군이에요. 아. 위쪽이에요? 아래쪽이에요?
아래쪽이에요.
어머 같은 동네예요.
그러면은. 아 강화도에 네. 북성리에서 내다 보이는 그 개풍군이에요.
그러면 이만면이겠네요.
아, 면, 2만 면 아닌데?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는데. 예, 예.
어머, 세상에.
예.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있나요?
봐요. 제가 시작할 때 잘 통하실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웬일이야, 동양분에.
예, 예.
예, 굉장히 훈훈한 자리가 마련되고 있는데.
네.
방금 고칼럼니스트께서 네. 추석에 차례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추석 준비는 좀 도와주시는 편이세요?
아니, 지금 같이 하죠. 그 저희 집사람도 일을 하는 사람이라 네.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알아서 이제 그, 아, 뭐 보니까 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며칠 전에 갑자기 준비하지 않고 미리 준비해놔도 되는 거는 뭐 일주일, 열흘 전서부터 미리 준비해놓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추석 당일에 가서는 그 며칠 전에 시장 보고 그러는 거는 같이 하고요. 네. 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밤 치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당연히 제가 다 해야 되는 거고요. 많이 합니다.
정말 훌륭하시다. 저희 집안에서는 생년칠주를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원래 네. 남자가 쳐야 되는데.
원래 남자가 치죠.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네. 아버지가 치셨는데 네. 오빠하고 남동생이 둘 다 안 치더라고요. 늘 제가 쳐요.
아, 그런가요?
네. 생년을 네. 제가 쳐요. 네.
아, 오늘 굉장히 재밌네요. 네. 고칼럼니스트님, 그 추석 차례상에 오르는 것 중에 네. 나무에서 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네.
사과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네, 당연하죠. 네, 네.
그중에서 특히 뭐 밤을 차례상에 올리는데 이유가 있다고요.
예, 네, 밤은 지금 우리 이영미 선생님이랑 같이 말씀 나눴는데 네. 밤은 이제 남자들이 이게 밤을 깎는다고 얘기 안 해요.
예, 친다고 밤을 친다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건 정말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깎는 거는 네. 이렇게 돌려 깎는 거지만 돌려 깎은 다음에 탁탁탁탁 쳐서 그 각을 내야 되거든요.
각을 네.
그래야 이렇게 딱 쌓아올릴 네. 수가 쌓아올리네요. 있어요. 그런데 네. 굉장히 잘 드는 칼로 네. 얇은 칼로 네. 척척척척 치는 그
맞습니다.
그거 좀 연습해야 돼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하고 계시면 네. 어머니께서 옆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네. 또 예술을 하고 계십니다.
예. 네. 근데 이 밤은 이제 예를 들면 사과도 이제 반드시 올리는 요 계절에 나오는 그렇죠. 과일이니까 반드시 올리는데 네. 밤은 반드시 올려야 되거든요. 이거는 꼭 추석 때가 아니라 설이라든가 뭐 이런 다른 기제사 때라든가 이럴 때에도 밤은 반드시 올려야 되는데
왜 그렇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예. 이유가 이제 우리가 이제 씨앗들이 처음에 이제 나무들이 이제 씨앗에서 시작되잖아요.
네.
근데 씨앗이 굉장히 딱딱한 껍질로 쌓여 있다가 이게 씨앗에서 싹이 틀 때 되면 이 씨앗 껍질이 녹아서 없어지거나 시들어서 없어지거나 다 없어지는데
네.
이 밤의 경우에는 씨앗 껍질이 그냥 사라지지 않고 그 씨앗이 싹이 트는 그 위에 계속 붙어 있어요.
아. 예.
근데 이게 적어도 3년은 가거든요.
아, 그렇게 오래 가요.
네. 근데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이게 100년 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좀 뻥을 섞어서.
네, 그게 네. 뻥인데 3년까지 이렇게 갈 정도로 껍데기가 오래 그 줄기 처음에 뿌리 나온 그 자리 부분에 나와 있다라는 얘기를 보면서
네.
옛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이게 조상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조상을 기억하는 나무다.
아. 네.
그래서 조상을 기억하는 제사를 올릴 때에는 반드시 밤을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옛날부터 해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 이유로 밤을 올렸던 거네요.
네네네.
윤리적인 해석을 했군요.
그렇죠.
식물에다가.
네. 네. 네.
이게 밤은 좀 가을 깊어야지. 가을이 좀 깊어야
그렇죠.
추석을 할 수 네. 있는 거죠.
딱 요 추석 때가 햇밤이 나오는 요
첫 시기.
예, 네, 첫 시기예요. 가장 빠르게.
그래서
네.
좀 맛이 없어요. 사실
맞습니다.
추석밤은 맛이 없어요. 이게 네. 조금 지나서 묵어야.
네, 맞습니다.
사과 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성장 촉진제 써가지고 약간 뻥튀기를 해놨다 그럴까?
네.
사실 그런 거고요. 조금 지나야 사실은 제 맛이 나는 게 나아요.
그게 저기 아닐까요? 지금 날씨가 지구온난화 되고 그래서 그런
네.
건가요?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옛날에도 아니 네. 물론 이제 음력이니까 9월 네. 추석이냐 10월 추석이냐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다르기는 하죠. 10월 네. 추석쯤 되면은 그래도 네. 밤이 괜찮아서
네.
뭐 생률이야 어차피 그냥 오독오독하는 맛으로 먹지만
그러니까.
밤 송편하잖아요.
네네네.
밤 송편은 통 밤을 깎아서
그쵸,
그냥 넣어서 해 먹어야 되죠. 네. 그러니까 밤이 맛 없으면 사실 전 맛이 없어요. 밤송편이.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10월쯤 돼야만 밤송편이 제대로 맛이 있는 그걸 해보죠.
아, 네.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풍성해지네요.
네, 이제 먹을 거를 이거.
저랑 혼자만 얘기했으면 이런 얘기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이때는 밤이 맛이 없다느니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두 분 같이 보시니까 굉장히 좋네요.
네.
이영미 평론가님도 뭐 네. 가을에 밤 좀 따라 가보셨어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산소 계신 곳이 거기 아래 좀 밤나무가 좀 있어요. 따로 가보거나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었는데
네.
거기 밤나무가 있어서 그냥 올라가는 길에 성묘길에 줍고 그러죠. 근데 옛날보다 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니까 뭐 60년대 이럴 때죠. 그때는 네. 사실 밤나무가 그렇게까지 많았던 것 같지 않은데
네.
70년대를 60년대 후반 70년대를 지나면서 밤이 굉장히 흔해지고 밤나무도 좀 산에 많아지고 좀 그런 느낌 있어요. 그때 한창 유실수 심기 뭐 운동 이런 거를 정부에서 막 장려를 하면서.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랬죠?
예, 그런 게 있었고요. 사실 밤이 이렇게 그 경제성을 가지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밤을 이제 집중적으로 키우려는 요즘 밤나무 숲이잖아요.
그렇죠.
예,
거의.
아예 숲을 이루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런 밤나무 숲이 곳곳에 이렇게 많이 생긴 거는 뭐 아주 오래된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지금 이영수 선생님 말씀하신
대를
예, 예, 70년대 이후에 이제 네.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밤이 어디가 유명하다, 뭐 무슨 정한 밤을 먹어야 된다는 등 뭐 어디, 그러니까 밤 사이즈도 굉장히 커졌고 옛날에
네,
비해서
예, 예. 많이 개량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공주 정한 이런 네. 쪽은 사실은 아주 오래된 건 아니고요. 그 아. 이전에도 기록들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세종실록에도 보면 무슨 뭐 영명자라든가 뭐 이런 그 밤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는데요.
네.
조선시대에도 밤이 맛 좋은 그 특산지가 있긴 있었지만
아.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널리 이렇게 널리 이렇게 키우지는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밤 하면은 또 떠오르는 게 밤송이 가시예요, 가시.
네. 네. 이거는 제가 나무 이야기 할 때마다 아주 특별하게 얘기를 꼭 하는 부분인데요.
네.
대개 우리 그렇잖아요. 식물이라는 게 씨앗을 맺으면 이 씨앗이 동물이 먹거나 아니면 동물의 몸에 붙어서 멀리 이렇게 이동해서 자기의 생존
그렇죠.
영역을 확장시켜야 되잖아요.
네.
근데 밤은
네네.
그걸 먹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먹기는 네. 그냥 만질 수도 없을 정도로 이 가시가 이렇게 나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나오는 그 이 열매는 아마 그 모든 식물을 통틀어서 유일할 정도로 아주 독특한 그런 식물이거든요.
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도대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서 이게 대부분의 식물들이요. 툭 떨어져, 씨앗이 툭 떨어져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자라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어미나무가 워낙 크니까 어미나무와 경쟁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서
네. 예,
바로 밑에서는 잘 안 자라고 네. 멀리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멀리 나갈 수단이 없는 거예요,
네.
얘가.
네, 그러네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얘는 왜 그럴까? 이제 궁금한 거예요.
네. 네.
근데 예를 들면 사과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식물들의 전략이 어떠냐면 그 사과를 새들이든 짐승이들에게 네. 이제 먹히잖아요.
네.
먹히면 거기 과육을 애들이 다 먹고 다 소화시킨 다음에
네.
그 안에 단단한 씨앗이 남아서
네.
씨앗이 멀리 가서 배설물을 통해서 이렇게
그렇죠.
나와서 거기 이제 번식하잖아요.
네.
근데 밤은 문제가 뭐냐면 과육이 따로 없고 우리가 밤 아까 우리 밤 친다고 그러는 그거 있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 자체가 씨앗이에요.
네. 그러니까 견과류가 바로 그런 거죠. 견과류는 씨앗 자체가
그렇죠.
그냥 예.
예.
그냥 과육인 거죠.
그게 과육인 거.
네.
그걸 우리가 먹는 거죠.
그런
과육은
거죠.
아닌데.
네, 네.
그냥 우리가 그걸 이제 짐승들도 그걸 다 까서 먹으면 이 밤 입장 밤이나 자시나 이런 거 입장에서는 씨앗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 씨앗을 씨앗이 멀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씨앗 자체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네.
그렇게 날카로운 가시로 이렇게 자기를 무장하는.
아, 워낙 맛있어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견과류는 다 껍질이 단단해요.
단단하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과육 자체가 씨앗이기 때문에
네.
먹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먹히면 죽는 거니까.
네. 선생님, 그게 과육, 이 견과류만 그런 게 아니라요.
네.
세상의 모든 씨앗들이 껍데기는 다 딱딱합니다.
그렇죠.
자기를 보호하려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얼마 전에 씨앗의 자연사라는 그런 책에 보니까
네.
어떤 한 연구생이 씨앗을 하나 구했는데 무슨 씨앗인지 모르고 이걸 구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좀 깨서 분해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네.
망치로 아무리 깨도 이게 안 깨지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 이 실험실에 그 무거운 탁자
네.
테이블 그거를 살짝 들어가지고 그 밑에다가 놓고 들었다가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네. 옆 실험실에서 무슨 난리 났냐고 시끄러우니까 그냥 뛰어와서 보고 그랬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세상의 모든 씨앗들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네, 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생명이라고
네.
하는 게 어쨌든 죽지 않고 살으려고 걔네들이.
네. 야, 두 분 모셨더니 저한테는 눈길 한 번 안 주시고 두 분이서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이어가시는데.
신났어.
아니,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노래 한 곡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예, 밤 하니까 밤 타령 같은 거 생각나는데요?
어떤 분? 금강 타령이 그런... 제일 유명하죠.
아,
경기,
그래요?
예, 경기민요인데요. 뭐, 금강 타령은 워낙 유명한 노래여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부르고 했는데 90년대의 민요 가수로서는 비교적 인기를 모았던 좀 현대적으로 불렀던 김용우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네. 김용우의 금강 타령 이쯤에서 듣고 다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연평바다에 얼싸 봄바람 분다 얼싸 좋네 아 좋네 봄바다 에라 생일밤이로 군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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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둠바둠바 둠바 둠바 너는 총각 나는 처녀
네 오늘 이야기처럼 재밌는 노래 김용우의 군밤 타령 듣고 오셨습니다. 이 밤이 쓸모도 많다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 이 농경 문화를 이렇게 중심으로 살아왔던 네. 민족들에게 나무는 여러 가지로 이제 쓰임새를 이렇게 개발했죠. 만들어냈죠. 네. 계속. 그래서 이제 밤나무도 쓰임새가 참 많았는데 예. 밤나무의 가장 큰 쓰임새는 뭐니 뭐니 해도 이 열매를 먹는 제사에도 올리고 이게 제일 가장 큰 쓰임새였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재로도 많이 쓰였어요. 이게 네. 단단해서 네. 예를 들면 절구공이로 밤나무를 많이 아. 이용했다고 합니다. 질긴 데다가 썩지를 않았대요. 밤나무 줄기가. 그래서 지금 근데 사실 목재로 쓰임새는 그리 많지 않았고요. 또 이 밤나무가 이제 워낙 크고 이제 옆으로 넓게 퍼지는 그런 나무여서 멀리서 보면 아 저건 저 밑에 가서 그늘에서 쉬면 참 좋겠다. 정자나무로 쓰면 좋겠다 그랬지만 사실 밤나무는 정자나무로 쓰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밤송이
떨어지면
네. 부상을 입잖아요.
네, 가을에는 도저히 쓸 수 없는 네, 정자나무. 네.
심지어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밤나무가 저 강원도 평창에 있거든요. 네. 이제 그 나무 이제 가서 그 나무 밑에서 오랫동안 사셨던 분 얘기도 들어봤는데 네. 그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 이만큼 큰 나무가 여기 다섯 그루가 있었대요. 다섯 그루. 다섯 그루가 있었는데 그 나머지 네 그루는 다 베어내고 한 그루만 남았어요. 네. 이유가 뭐냐면 다섯 그루가 있는 자리가 밭이에요. 밭. 근데 한참 가을에 밭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밤송이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뚝뚝 떨어지지 않더라도 밤송이가 있으니까 걸어다니기도 그렇죠. 귀찮고 하니까 예.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리고 네 그루를 베어내고 산 중턱에 있는 거 한 그루만 남겼는데 그 한 그루가 우리나라에 현재 살아있는 나무 중에 밤나무 중에 가장 큰 나무여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거든요. 최근에. 근데 그 다섯 그루가 살아남서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렇죠. 네. 농사 짓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피해지만.
네, 네. 네. 그래서 이 밤나무는 정자나무나 사람들의 쉼터로 쓰지는 않고 이 먹거나 뭐 목재로 이런 식으로 쓰임새가 많았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율곡 이 선생도 밤나무를 심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요.
네, 밤나무 식재론을 주장을 하셨죠. 네. 밤나무 식재론이 이제 그 이 전란이 터졌을 때는 가장 중요한 양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 율곡 선생하고 밤나무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예, 율곡 선생님이 이제 신사임당 할머니가 아니 할머니가 아니죠 어머니죠 사임당 어머니가 율곡 선생을 이제 잉태했을 때 예. 그때 이제 딱 있는데 한 스님이 이 집 근처를 지나가다가 여기 상서로운 기운이 돈다 딱 그러고 거예요. 벌써 알아보신 거죠 네. 알아보고 딱 와가지고 여기 그랬더니 여기 지금 우리 저 사임당 씨 부인이 잉태를 했다. 이 상서로운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 상서로운 아이에 근데 살면서 위험한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위험한 일을 넘기기 위해서는 이 뒷동산 숲에 밤나무를 천구루를 심으면 그 위기를 다 넘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예. 아. 천구루예요. 천구루. 그래가지고 야 이거 그 근데 좋잖아요. 상서로운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열심히 심습니다. 진짜 네. 천구루를 맞춰서 심었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잘 키웠는데 율곡 선생이 다섯 살쯤 됐을 때 이 스님이 다시 왔어요. 와가지고 진짜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뭐 총명하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거보라고 내가 상서로운 애가 태어난다고 그러지 않았냐. 딱 그런 다음에 근데 얘가 위기 얘기도 그래서 밤나무를 다 심었다. 네. 그럼 어디야 보러 가자. 그래 네. 그냥 밤나무를 이제 가서 한 그루 두 그루 셉니다. 딱 세는데 아무리 세어도 999그루인 거예요. 1000그루가 아니라 한 그루가 모자란 거예요. 근데
세는 것도 엄청 걸렸겠는데요.
엄청 걸렸겠죠.
언제 다 세요? 네.
근데 이 스님이 네. 만약에 이게 1000그루가 아니면 네. 이 율곡을 잡아간다라는 식으로까지 위협을 할 정도였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 입장에서 큰일 난 거예요. 한 그루가 그렇죠. 없어가지고 어떡하나 다시 또 세어보고 다시 또 세어보는데 아무리 세어도 999그루예요. 네. 그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스님이 안 되겠다. 내가 이 유리곡을 데려가야 되겠다. 딱 그러고 있는 판에 저쪽 숲, 저쪽 끝에서 나도 밤나무, 나도 밤나무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아, 이렇게 귀엽게.
그 스님이랑 이 아버지랑 가서 봤어요. 예. 가서 봤더니 거기에 진짜 밤나무가 한 그루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밤나무였네. 그러고 딱 봤는데 실은 걔는
나도 밤나무가 아니었어.
맞습니다.
나도 밤나무.
그게 나도 밤나무였던 거예요. 밤나무가 아니라. 근데 걔는 자기 이름을 얘기한 거죠. 나도 밤나무, 나도 밤나무 얘기했는데 스님이 가가지고 얘도 밤나무라네요. 그러면 천구로 맞네요. 딱 그래가지고 율곡 선생이 위기를 넘겼다고 합니다.
아, 네. 재밌는 얘기네요. 네.
진짜 재밌는 얘기인데.
그래서 밤꼬리군요. 호가 율곡.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밤나무에 얽힌. 그리고 밤나무 식재론도 얘기했고 네. 밤하고는 굉장히 관계 깊은.
아, 그런 분이군요.
예. 나도 밤나무랑 밤나무랑 뭐가 달라요?
달라요. 예, 다른 나도 밤나무도 있고요. 너도 밤나무라는 나무도 있습니다.
이거 찾아봐야겠네요.
네. 하여튼 그런 종류의 그 견과류 같은 종류는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마로니에도 나도 밤나무의 일종. 그러니까 서양식 그렇죠. 나도 밤나무예요.
맞습니다.
네. 이영미 대중예술평론가님. 네. 이영미 평론가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이게 열매 맺는 나무 보고 있으면은 네. 계절 가는 게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나무 같은 거 보면서 좀 계절 가는 게 느껴지는 거를 생각하세요?
저는 계절감을 그게 외향으로 굉장히 빠르게 느낄 수 있는 게 좀 감나무인 것 같아요. 감나무가 이파리가 좀 늦게 나서 네. 이제 확실하게 이파리가 봄에 나면은 이제 정말 봄이 무르익었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이파리가 빨리 나는 게 있고 늦게 나는 게 있어요. 네. 대추나무, 감나무 이런 거 엄청나게 늦게 나요.
죽은 줄 알고 있어요. 나중에 나죠.
얘가 겨울 동안 얼어 죽었구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나요. 그러니까 뭐 산수유 이런 것들이 빨리 봄에 꽃 피고 이런 거하고는 아주 대조적이에요. 그랬다가 여름에는 풍성하게 이렇게 이파리가 두툼하게 이렇게 오고 밤꽃도 화려하지는 않지만 뭔가 꽃처럼 피고 그러고 나서 가을이 되면은 알록달록하게 물드는 게 또 굉장히 예뻐요. 네. 그리고 딱 떨어지고 나면 거기 감이 빨갛게 달린 것도 끝까지 예뻐요. 네. 그래서 감나무가 참 고루고루 예쁜 이렇게 사랑스러운 좀 그런 나무라고 생각해요.
감나무 어때요? 이 계절을 빨리 알 수 있는 게 감나무가 많아요.
빨리 할 수 있진 않잖아요. 지금 이영미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좀 늦잖아요. 좀 더뎌요. 더딘데 사실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썼는데 우리나라 시골의 겨울 풍경 중에 네. 감나무 저 빈 가지에 감나무 알이 한두 개 달린 감나무가 그려있지 네. 않은 거를 우리의 겨울 풍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게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까치가 꼭 그 위에서 이렇게 보면서 어떤 거 먹어야 되지. 네. 그리고 거기 까치 앉아 있을 때 보면은 걔네들이 네. 진짜 고르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딱 앉아서 이거 먹을까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꼭 맛있는 걸 골라서 먹어요. 까치가. 과일 보면은요. 네. 제일 맛있는 거를 끝까지 다 먹지도 않아요.
똑똑하네요.
이거 파서 먹어보고 또 네. 그다음에 저거 파서 먹어보고 그래서 과일을 다 망가뜨리는 주범이에요. 네. 까치가.
이 새들이 편식하더라고요.
네. 얼마나 맛있는 거 좋아하는데요, 걔네들이.
이게 예를 들면요. 네. 제가 이제 천리포수목원이라는 데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천리포수목원에서 보면 호랑가시나무 종류가 겨울에 이제 빨간 열매를 많이 이렇게 맺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이제 예를 들면 빨간 게 너무 예뻐서 사진도 찍고 그러고 싶은데 이게 새들이 그걸 다 따먹기 때문에 부지런해야 그걸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호랑가시나무 중에 어떤 나무에서 맺히는 거는 진작에 다 먹어치우고 어떤 건 그냥 요게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요것들이 편식을 다 하고 네. 좀 맛없는 거는 오랫동안 남겨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이 새들도 편식을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대나무밭 근처에 사시면은요. 배를 네. 싸게 먹을 수 있는 사실 배가 좀 값이 비싼 과일이잖아요. 그 까치가 파먹은 배라는 게 있어요. 배밭에 가면.
그게 네. 맛있는 거구나.
그게 제일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파먹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은 흉이 졌기 때문에 도저히 팔 수가 없는 상품성이 없는 게 된 거예요. 예. 근데 까치가 골라놓은 거기 때문에 제일 맛있어요. 그거는 정말 이렇게 괴짝을 쌓아도 쌓아요.
아, 그런가요? 네. 어, 알겠습니다. 그 제사상에는 못 올리겠지만.
네, 그렇죠. 네? 우리가 먹기엔 정말 좋아요.
먹기에는 최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 두 분이 재미난 얘기 속에 네. 배나무 밭에서 배를, 맛있는 배를 고르는 팁까지 저희가 얻어봤는데요. 이쯤에서 또 노래 한 곡 듣고 더 얘기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미 평론가님, 노래 한 곡 추천해 주시겠어요?
감나무가 나오는 거 노래가 한 두 곡쯤 생각났어요. 이용의 서울이라는 노래가 있고요. 뭐 종로에다가 뭘 심어보자고 계속 얘기하는 건데 저는 정말 종로에서 감나무가 잘 자랄지 사과나무가 자랄지 정말 의심스러워요. 이 80년대에 약간 건전가요 분위기로 만든 그런 노래였죠. 최근에 나온 노래는 스위스로우의 아현동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아현동이 이제 강북의 굉장히 오래된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시골도 아닌데 강남 같은 데서만 살던 사람은 아현동에 가면 뭔가 푸근한 약간 고향 같은 분위기 감나무는 없지만 약간 시골 냄새 나는 분위기 뭐 이런 분위기로 만든 노래입니다.
네, 그럼 오늘은 두 곡 중에 어떤 걸 들어볼까요?
아현동 듣죠.
네, 스위스로우의 아현동 듣고요. 2부에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람 손 들어 설레는 마음으로 만보 슈퍼에 가자 젓가락은 내게 반지하의 작은 창틈으로 매일 밤 새어나오는 노랫소리에도 너그럽던 어르신들의 모습만큼 푸근했던 동네 622-44에 한쪽 지하 이제
그건 이렇습니다. 오승훈입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서 나무와 음악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2분인데요. 두 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럴 때 진짜 가을이 온 것 같다 할 때가 언젠가요?
보통 도시에서는 사실 그거 보기가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계절의 변화가 뭐 시골처럼 벼의 색깔이 바뀐다 이런 거를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시골에서 좀 한 20년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빠르게 그냥 색깔만 봐도 아 이게 계절이 바뀌는구나. 이게 밭에 올라오는 작물 색깔만 봐도 그냥 알거든요. 근데 서울에서는 아무래도 옷 바뀌는 거.
옷.
예, 예. 옷이 딱 바뀌면 계절이 바뀌는구나. 또 하나는 꽃이 바뀔 때. 예, 피어있는 꽃이 쫙 바뀌면 아 이제 계절이 바뀌는구나. 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네, 코스모스 피어있을 때.
맞아요.
그럴 때는 네. 확실히 해바라기가 어느 순간 지고 코스모스가 딱 피면 아 계절이 바뀌는구나.
아 멋있어요 선생님.
고경 선생님은 어떠세요?
아 저는 뭐 대강 짐작하시겠지만 저는 돌아다니기 때문에 예, 그 서울 도시에서 잘 안 돌아다니거든요. 나무 있는데 많이 돌아다니고 수목원 다니고 하기 때문에 나뭇잎의 빛깔 달라지는 거를 아,
역시
눈에 담죠. 그러면 네. 아 이제 가을이 오는구나.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먼저 가을을 느낄 맞아요. 거예요. 아마 엊그저께도 저는 추석 훨씬 전, 한 추석 열흘 전쯤에 제가 경상남도 거창을 다녀오는데 벌써 들판에 선생님 말씀하신 들판의 네. 곡식들의 빛깔이 달라졌더라고요.
지금 벌써 달라졌어요. 네, 길이길이 네. 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아 이제 가을이구나. 네. 몸에서는 땀이 나는데도
네, 맞아요.
가을이구나.
아,
그렇습니다.
이영민 선생님은 오늘 말씀 중에도 굉장히 많이 느끼시겠지만 청취자분들도 나무나 식물, 꽃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고 좋아하시잖아요.
아, 저 좋아해요. 네. 어렸을 때 조그만 집이었지만 어쨌든 꽃밭이 있었고요. 매해 이렇게 옛날엔 꽃씨 받아서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철철이 꽃이 다른 꽃이 피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 집이 그 동대문 밖에 신설동이에요. 안암동, 뭐 봄운동 있는 그 근처였었는데 조금만 나가면 개천이 있어요. 그 대광고등학교에 있는 개천. 개천가에 여전히 그 당시에는 이렇게 풀들이 많았어요. 뭐 강아지 풀부터 시작해서 온갖 풀들이 있어서 그냥 식물 채집은 거기 가서 그 잡초들 몇 개 뽑아가지고 늘 말려서 하고 그랬었거든요. 어, 예. 그래서 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생물과 가려고 했었다니까요. 제일 잘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기억나네요. 생물이었어요.
아,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 그 옛날 그 어릴 때 골목에서 추석 맞이해가지고 골목에서 딱지치기 하면서 놀던 그때 생각이 나는 이거 추석 특집 맞네요 이거.
맞습니다.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건데. 오늘 그러면 꽃 관련된 노래 하나 듣고 시작할까요? 2부를.
네. 예. 가을꽃 노래 제가 두 곡 골랐어요. 코스모스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코스모스 노래 해야 되겠죠. 뭐 나훈아의 고향역 첫 시작에 코스모스 피어있는 이러니까 고향역 극구도 쉽지만 코스모스 분위기를 정말 내려면 김상희의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김상희의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듣고 오시죠.
네.
기다리는 마음같이 초조하여
오늘은 정말 저희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네요. 저희 어머니 이 노래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렇다니까요. 그 세대들이 좋아하는 노래들이 있어요. 네. 이 노래는 정말 가을에 이렇게 살랑살랑하는 코스모스 분위기를 내서 코스모스 하면 바로 생각나는 노래가 사실은 이 노래예요.
네. 고경 선생님도 이 노래 혹시 좋아하세요?
아, 저도 제 어머님이 좋아하는 노래고요. 저도 좋아하고요.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고. 네. 이 노래가 아주 특이한 게 이게 한번 입에 감기면 네. 그냥 끝이 없이 계속 되풀이하게 되는 그런 노래 아닌가 싶어요.
한들 한들 예. 하루 종일.
예. 그러더라고요. 이 노래가. 네. 네.
그 왜 옛날에는 코스모스나 이렇게 씨 심어서 나는 화초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럼요.
네. 네. 옛날에는 그렇게 요즘은 다 이렇게 화분으로 사다가 예, 예, 예. 그 꽃이 죽으면 화분째 내버리고 또 새 화분을 사는 이런 방식으로 네. 꽃을 키웠는데 옛날엔 네. 조그만 꽃밭이 있으면 씨를 받고 네. 다시 그 씨를 봄에 심어서 맞습니다. 여름하고 가을에 꽃을 보고 또 씨를 받고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네. 가을에 늦여름부터 이제 셀비어가 피기 시작하고
아, 맞다. 끊어서
쪽쪽 빨아먹는 깨꽃이라고도 얘기했던 꿀 빨아먹는 바로 예. 셀비어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길가에서는 코스모스가 피어 있고 그리고 언제나 어느 꽃밭에서나 볼 수 있었던 게 곽꽃이었어요. 예, 곽꽃. 예. 요즘은 참 곽꽃이 없는데 예. 예. 곽꽃이 이렇게 진보라색, 진 분홍색 이런 걸로 네. 피어 있었고 그리고 다할리아가 가을에 다할리아, 피고
그다음 분꽃.
분꽃은 이제 여름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렇죠. 피기 시작하는 예.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 가을에 피는 건 아니지만 지금 네. 선생님 얘기하시니까 저도 어릴 때 어머님이 저희는 어릴 때 그 이렇게 좀 넉넉치 않아서 매일 새빵을 살면서 이렇게 새빵을 전전했는데 네. 갈 때마다 그 새빵살이를 하면서도 그 집 마당에 꼭 꽃밭을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열심히 가꾸셨어요.
네. 그러셨군요.
거기에 이제 뭘 이렇게 계속 심으셨는데 네. 지금 선생님 말씀 듣다 생각나는 게 채송화, 그거 반드시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채송화는 지금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씨앗을 안 받아도 지들이 알아서 퍼뜨려가지고
그렇죠. 그건 건드리기만 하면 팡.
아, 그 꽃밭이 참 좋았는데 요즘은 네. 그런 게 없죠?
없어요. 네. 이제는 사람들이 씨를 심어서 그 꽃의 일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가장 예쁜 때를 돈 주고 구입하고 네. 바로 버리는 방식으로 소비하죠.
네, 두 분이 추억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오늘 가을 얘기해야 되는데 봄꽃까지 갔어요.
아, 추석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이제 다시 또 아까 코스모스 이제 가을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꽃이잖아요.
네.
근데 꽃 말고도 단풍.
네, 그렇죠.
노랗게 은행 단풍. 은행은 단풍이 아니죠. 은행잎이 노랗게 변하는 거. 그리고 단풍나무가 빨갛게 변하는 거.
네.
이게 가을에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단풍요. 지금 아까 은행나무를 노랗게 단풍 드는 거를 단풍이라고 얘기할까 그러다가 머뭇거리셨잖아요.
예, 머뭇거렸죠, 제가.
그러니까 단풍 그러면 꼭 빨간색으로 드는 네. 걸 이제 이게 붉을 단자니까. 네. 그래서 이제 빨간색으로 드는 걸 단풍이라고 생각하셨는 모양인데
네.
그 은행나무도 단풍이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단풍이 시작은 붉은 단자가 이렇게 들어가고 뒤에는 단풍나무 풍자를 써서 단풍이라고 하긴 하지만
네.
이걸 영어로 옮기면 뭔지 아세요?
단풍을?
예, 네. 한영사전에서 단풍을 검색하시면 뭐로 나올 것 같아요?
몰라요.
이게 오톰 칼라라고 나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가을까지 초록색을 쭉 유지하다가 이제 겨울을 맞이하기 위한 아주 오묘한 거거든요.
네.
그 오묘한 그 이 변화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본래의 색깔을 네. 드러내는 건데
엽록소가 빠지면서
그렇죠. 네. 엽록소가 초록색이잖아요. 네. 근데 초록색이 빠지면서 이제 나오는 네.
빨간색이든 노란색이든
네. 네. 가을에 변하는 모든 색깔을 단풍으로 총칭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아. 맞아요. 단풍 든다고 하지 사실 노랗게 변하는 걸 무슨 말을 쓰겠어요.
네. 은행나무 그걸. 단풍 들었다 그러지 은행나무 노래졌다 이럽니까?
네. 갈변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네, 않잖아요.
안 하거든요. 네. 은행나무도 단풍 맞습니다.
저는 실수한 건 줄 알았는데
네.
제 실수가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가로수들이 참 그 단풍 드는 나무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가로수로 네. 많이 쓰이는 마로니에 이런 네. 것도 혹시 단풍이?
마로니에는 사실 그렇게 가로수로 아주 많지는 않아요. 지금 네. 대학로에 가면 많지만 이렇게 많아진 것도 마로니에가 워낙 유명한 나무여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사실 제일 많은 거는 포플러하고 플라타너스였죠. 한동안.
네.
그랬다가 갑자기 은행나무를 심어서
은행나무가 참 많죠.
무슨 갑자기 은행이 주렁주렁 달려서 저 은행을 어떡하냐 뭐 냄새난다 저거 잘라버려라 이런 소리 많이 나고
네.
그러다가 마로니에라는 나무가 사실 나무를 알기보다 그 이름이 워낙 유명해서 사람들이 자꾸 나무를 심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 왜 노래가 있잖아요. 박건의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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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마로니에는 피고 있겠지. 네. 도대체 이게 마로니 마로니가 명산지 마로니에가 명산지를 몰라서 오랫동안 헤매 이게 꽃인지 뭐 나무인지 네, 도대체 뭔지 몰라서 헤맸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이 마로니에가 우리나라에 심겨진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렇죠. 세계적으로는 3대 가로수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특히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쪽에서는 이 마로니의 가로수를 많이 볼 수 있고 네. 물론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아요.
네, 네. 우리나라에는 아마 그게 무슨 뭐 이렇게 프랑스하고 뭐 수교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서울대 네. 물리대 그러니까 당시에 서울대 물리대니까 지금의 마로니의 공원이 있는 그곳에 네, 네. 두구르를 심었대요.
아, 그게 시작인가요?
그게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 그 두구르를 심어서 거기가 마로니에가 유명해져서 그 낯선 이름의 마로니에라는 게 있는 거고 네. 이 그 지금도 마로니에는 피고 있겠지 하는 바로 그 노래가 네, 네. 드라마 주제가예요. 아, 69년에
거기서 촬영을 하셨나?
아니 그게 아니고 라디오 드라마니까 촬영은 아니죠.
네. 근데 그게 라디오.
예, 라디오 드라마였고요. 신명순이라는 작가의 라디오 드라마였어요. 근데 이제 60년대 중반에 한일 수교 데모 같은 게 확 스치고 지나간 허황해진 대학가를 배경으로 하는 멜로드라마였던 거예요. 에, 에. 그러니까 그 시절에 그 부근에서 대학 생활을 했던 사람들한테는 이 노래가 굉장히 각별하게 약간 그랬구나. 산한 분위기에 게다가 노래가 처음 시작에는 마로니에가 꽃이 피는 봄서부터 시작해서 잎이 지는 가을까지 가고 있잖아요. 네네. 노래가. 네네. 그러니까 그 느낌이 굉장히 각별하게 사람들한테 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 마로니에가 그 이 동숭동 거기에서는 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프랑스하고의 관계 속에서 처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온 거는 1920년대에 일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아.
그리고 요 마로니에가 일본에 자생하는 나무예요. 제가 아, 지난 봄에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이 마로니에를 1000년이 넘은 마로니에를 보고 왔는데요. 예, 정말 근사하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이게 1920년대 우리 일제강점기죠. 그때 일본 사람들이 쭉 갔다 여기저기 곳곳에 심었는데 사실은 그보다 전에 한 그루가 더 들어온 게 있어요. 딱 한 그루가.
네.
그 딱 한 그루가 1913년인가 그때 고종의 환갑 때 고종 회갑 기념으로 네덜란드 공사가 고종에게 선물을 하나 줬는데 나무를 선물을 준 거예요.
네.
그 나무 선물이 뭐냐면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마로니에거든요.
아. 네.
근데 이 마로니에는 프랑스식 이름인가 하여튼 외국어죠.
네네.
이 마로니에도 사실 우리말 이름이 있어요. 우리말 이름이 뭐냐면 이 마로니에를 자세히 관찰해보면 잎사귀가 어떻게 나냐면 잎자루가 있고 네. 잎자루 위에 잎사귀가 7개가 있습니다.
칠엽수.
예, 그래서 칠엽수라고 하는 게 네. 이게 우리말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거를 칠엽수라고 불러왔고요.
네.
예, 그러니까 마로니에라고 안 했고.
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왜 이 한자나 우리말에 가까운 이 칠엽수라는 말이 있는데 왜 마로니에가 더 익숙하냐?
네.
그 왜냐하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프랑스랑의 관계 이런 것 속에서 이제 시작된 것 같고요.
그러면 프랑스하고 관계 때문에 심었다는 거는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왜 네. 경성제대가 만들어진 게 그 1920년대 그 부근이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갖다 심었던 게 맞을 것
그게
같고요.
맞겠네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 1950년대, 60년대에 우리나라에 프랑스 바람이 불면서 그 물리대를 다니고 있던 사람들 머릿속에서 프랑스가 너무 멋있는 거야.
이 얘기를 만들어냈을
얘기를 만드는
있네.
거죠.
네.
심지어 제 남편이 이제 그 동네 물리대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네.
어떤 전설이 있냐면은 그게
네.
봄에 꽃이 피고 그 밤같이 생긴 열매가 가을에
네.
맺잖아요.
네.
그게 떨어지면 그거 한번 주술려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걸 네. 그 애인들, 연인들끼리 주워서 쥐고 있다가
네.
한쪽이 썩으면은 변심한 거다라는 전설이 있었대요. 그래서 구경도 못했대요, 열매를. 자기가 거기서 4년을 다니면서 떨어지면 어느 놈이 벌써 주워갔대요.
그 열매가 굉장히 풍성하게 맺거든요.
그렇죠. 막 네. 떨어지는데도 그걸 주워볼 수가 없을 정도로 네. 그 큰 나무에서.
이게 재밌는 게요. 아까 제가 1920년대에 일본으로부터 주로 들어온 나무가 우리나라에 있는
네.
나무다. 우리나라에 있는 마로니에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네덜란드 공사가 1913년에 선물한 게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네.
둘 다 마로니에는 마로니에고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구별이 안 되는데 사실상 두 나무는 다른 나무예요.
아.
예, 이 나무는 이건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종자가 다른 나무예요?
예, 예. 아예 종 자체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냐면 하나는 그냥 우리 식물 도감에 보면 하나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나무는 칠엽수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네덜란드 공사가 선물한 거는 서양 칠엽수이거나 가시 칠엽수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예. 그럼 여기에 왜 가시 칠엽수라는 말이 들었냐면요.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열매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네.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똑같아서 구별이 안 돼요. 전문가들도. 네. 예. 그런데 꽃이 피고 나서 열매를 맺으면 열매가 밤처럼 이렇게 크거든요.
그렇죠.
예. 그 큰 밤에 가시가 막 이 저 밤 열매 네네네. 껍데기에 가시가 막 있으면 그건 서양 칠엽수예요.
아.
예, 그래서 그건 가시 칠엽수라고
부르고. 전 그것만 봤는데.
예. 그리고 이제 이 가시가 없는 거는 일본에서 들어온 그냥 칠엽수인데 우리나라에 심어진 대부분의 이 칠엽수들은 일본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가시가 별로 요즘은 이제 서양 칠엽수가 많이 들어옵니다만 네네네. 20년대에 심은 건 주로 다 일본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건 진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데 청취자들을 위해서 이게 이 마로니의 열매는 칠엽수의 열매는 먹으면 독이 있어서 먹으면 안 된다
네.
이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가지고 있다가 썩었냐 안냐 네. 보는 거죠. 아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이 칠엽수 열매를 가지고 과자를 만들어서 먹더라고요.
어?
예, 독이 있어서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고
네.
심지어는 다람쥐도 이걸 안 먹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일본 사람들은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알아봤더니 서양 칠엽수, 가시가 있는 서양 칠엽수는 독이 있어서 못 먹습니다.
아.
그런데 일본에서 자란, 그 열매, 껍질에 이, 뭐죠, 가시가 없는 일본에서 들어온 칠엽수는 여기에는 탄닌이 많아서 떫기는 굉장히 떫은데 탄닌은 물 속에 놔두면 제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탄닌만 제거해서 먹으면 고소한 맛이 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게 제가 가로수에서 마로니에를 떠올려가지고 시작된 얘기가
네.
여기까지 왔어요. 참 두 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마로니에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낭만적인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로니에와 관련된 노래 한 곡을 들어보면서 오늘 순서를 마쳐야 될 것 같은데.
네, 마로니에 네. 나오는 옛날 노래가 한 두 곡쯤 있는데요.
네.
서울야곡이라는 현인의 노래 2절에도 마로니에가 나와요. 근데 이제 마로니에를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한테 알린 노래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박건이 부른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이라는 노래입니다.
네, 오늘 어떻게 나무와 음악의 콜라보 특별한 만남이었는데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두 분은 어떠셨어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오래간만에 원 없이 나무 얘기 한번 해봤어요.
설날 또 하면 안 될까요?
예, 저희가 또 마련을 해보도록 하고요. 두 분 이렇게 추석 연휴에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추석과 가을의 풍성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지막 곡 박건의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추석 연휴에 보내드린 그건 이렇습니다. 오승훈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세요.